오늘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의 그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9장의 다른 부분들은 했는데 제가 그 1절에서 그 3절 부분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지 않고 넘어갔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관한 그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봉인이니라.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직이라는 말, 너희가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봉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볼 때,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도가 뭘까요? 이제 영어로는 apost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직 이것은 apostle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postle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사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게 조금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아포스톨로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서 80회 이상이 쓰였습니다. 81회가 쓰였는데 그중에 이 사도 어파슬로 78번이 쓰였고 또 메신저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메신저. 그게 두 번이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주로 이제 사도로 번역되는 이 단어인데 아포스톨로스가 주로 사도로 번역되는 그리스 말인데 이 그리스 말이 라틴어는 또 다른 언어잖아요. 그 라틴어에서 이 아포스톨로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어파슬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해당되는 우리나라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도이듯이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가 라틴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MISSIO. 미시오. 이 단어에서 영어의 미션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어 단어에서 미셔너리, 미션 또는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이제 사실 우리 독립침례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을 뭐 그냥 다 쓰고는 있습니다. 저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쓰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적절한가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제 의문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교리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라고 미셔너리라고 쓰는 거기에는 이게 단어 자체가 이게 그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선교사로 쓰고 있어요. 그런 셈입니다,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에는 미션,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 흠정역 우리 한글 흠정역 성경에도 선교라고 번역된 단어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이벤젤리스트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는 사실 성경적인 이 단어는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지금 사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에서 온 영어 단어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쓴다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도가 현재까지 존재한다는 걸 믿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라고, 미셔너리라고 얘기할 때이 단어의 의미 자체에는 지금 이 사도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기원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열두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대단히 많았는데,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많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뽑으셨고 그 12명에게만 특별히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도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부여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그 자격이 뭔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21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12명 중에 한 명을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21절부터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때에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자, 증인의 조건은 뭐냐? 그것은 목격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도 안 했는데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거짓 증인이다. 위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사도의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Signs of an apostle. 그래서 사도의 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의 표적.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한 즉 그들이 나으리라. 이게 지금 사도의 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 질병들이 다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갔다. 이게 사도의 표적입니다. 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멜리데라는 섬에 머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 있을 때 날씨가 추워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나무에 불을 피웠는데 나뭇가지 불타던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에 달라붙고 물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이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을 때, 한참이 지나도, 이 사도 바울이 죽지를 않고, 바울이 그 뱀을 그냥 불에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해도 입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의 표적입니다. 아까 지금 여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독이 지금 몸에 들어갔는데도, 예. 이게 지금 독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독사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사도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하나의 도구였고, 이게 사도의 표적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은, 사도가 성경에, 누구누구가 있었냐. 먼저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임명하신 12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마띠아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마띠아가 사도였다.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5장 16절 표현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그 말씀을 공급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도였던 거예요. 아까 마띠아 같은 경우에는 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사도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인정하는데, 바나바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나바도 사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사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의 조건이 이렇게 다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사도들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사도와 마띠아와 바울과 바나바 이후에 그럼 그 대를 잇는 사도들이 계속 존재하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이러한 사도권을 계승한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또 이 은사운동 계열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권을 지금 계승하고 있다. 사도들의 표적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을 통해서 병자도 낫고 모두 낫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듯이 그들이 병을 고친다고 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들은 대단히 미약한 증거이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하는 쇼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들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방언하게 할 수 있고 입신하게 할 수 있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그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대면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볼 때, 현대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 이 어떤 능한 이적들, 표적들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냥 앞치마만 갖다 올려놔도 병자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독사에 실제 독사에 물려서 그걸 입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어쨌든 교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의 자격이 있고 사도의 표적이 있다. 요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두 그러니까 목격자라는 것과 또 표적을 행하는 사도의 이 표적을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된다. 현대에는 우리가 사도권이 계승된다고 믿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빼고 더하는 과정으로 사람을 속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 현대에 이르렀어도 마귀는 여전히 똑같은 수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고 변개해서 성도들이 참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지 못하게 그렇게 교리적인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가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바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바른 것이 저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